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의 말씀입니다. 본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미래에 있을 메시아의 구원에 대한,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휴감에 있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지고 전쟁과 압제의 종식을 가져올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는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8장에서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으로부터의 침략을 당한 위급한 상황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당면한 난관을 해결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동안 아수르를 의지화했던 남유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반드시 패퇴하며 남유다는 보존될 것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전반적인 내용은 심판에 관련된 암울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장에 와서 전쟁과 압제가 종식되고 흑암에 처해 있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질 것이다 라는 희망찬 내용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메시아 예언의 이 내용들과 동일한 것이죠. 마태는 갈릴리 지방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켜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전에 선포하였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멸시를 당하고 흑암에 갇혀있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방 갈릴리에 광명의 빛이 비추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역에 맨 먼저 가져오신 복음과 치유의 구원의 역사였다라고 마태는 증거하였습니다. 멸시를 당하고 흑암에 갇혀있던 대상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매우 답답한 상황에 처해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신접한 자들과 마술사들, 또 그들에게 물음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묘사된 패역한 자들을 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그 율법을 멸시한 자들에게는 다시 빛이 비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궁극적으로 흑암 가운데 쫓겨가는 비참한 종말을 맞을 뿐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자는 바로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신실한 남은 자들과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의로운 삶을 살았으나 악을 행하는 이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범죄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남겨진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 시대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난을 당했던 유대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궁극적으로 흑암과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사망의 종노릇하는 탄식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신구약 모든 내용의 주축이 되는 빛과 기쁨을 가져오실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가 오늘 본문에 예언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그 나라를 기쁨과 영화 속으로 이끌 것인데 이미 오랜 시간 그 나라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오심은 언약의 성취라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번영된 국가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다섯 가지의 특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어린 아기로 탄생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계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그는 그의 특징을 드러내는 네 가지의 묘사적인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묘와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메시아는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한 평화와 정의의 통치를 하실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만국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 특징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의 핵심 구절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빛과 기쁨을 가져올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가 여기에 예언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히브리어 키로 시작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런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시됐던 빛과 기쁨의 그 근원과 이유에 대해서 바로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장의 문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서술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서술어가 완료 시제로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중세학자들은 이 이유를 들어서 이 메시아로 예언된 이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미래에 발생할 것이지만 마치 과거에 이미 성취된 것처럼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만큼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완료형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낫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또 우리를 위해서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이익을 위해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예언이 주어진 지 700여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적과 상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 아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엘레드죠. 이 낳은 것, 태어난 것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기쁨과 자유를 주시고 전쟁을 없애며 평강을 주시기 위해 보내실 메시아는 사람의 아기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엘레드입니다. 이 엘레드에는 두 가지의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아가 성육신하게 되실 것이다 라는 뜻과 두 번째로 메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압제자보다 더 강력하고 무서운 자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와 같이 아무런 힘도 없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러한 모습으로 온유와 겸손과 자기 희생으로 또 죽음으로 악의 세력을 무장해제시킬 뿐만 아니라 그 백성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라고 이 엘레드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영광스러운 묘사를 한 후에 8절부터 10장 4절까지 그 시절의 나라 중에 북왕국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동시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이 이곳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의문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장의 말씀에 심판의 말씀과 또 구원의 말씀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과 동시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계속하게 된다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양자택일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메시아 사역을 이루실 것인데 그 과정 중에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메시아의 오심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크심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이죠.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북왕국의 멸망을 전하고 계실까요? 다가올 북왕국의 멸망은 남유다를 위한 말씀으로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활발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북왕국과 같은 행동을 앞으로도 계속하게 된다라면 이들 역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북왕국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잠시 패배하지만 곧 재건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 위대한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은 이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동쪽으로 또 르신과 서쪽으로 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몇몇 소수의 리더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부자로부터 가난한 자들과 늙은이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전 대상이 이러한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의 사악함은 큰 불이 큰 연기 기둥을 내는 것과 같이 타오르게 되었고,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도 또 다른 나라로부터 주어진 것도 아니었고, 그들의 내부로부터 이러한 불길은 타오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북왕국은 자신들의 사악함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서로를 반목하며 서로를 삼키며 전지파가 갈등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북왕국의 폐역의 결과들이 남유다에게 주는 경고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녹록지 못한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은 이미 성취된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여전히 오늘이라는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세속화된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역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역시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희망의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이 약속의 성취를 반드시 그 결과를 이루시는,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의 700년 전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의 자녀들의 생각과 계획보다 초월하며 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계획이다라는 것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답답해하며 세속화된 이 오늘날의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무엇을 행할지 고민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믿게 하셔서 더욱더 말씀을 중히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서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 소유하게 된 것인지를 경험하게 하셔서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승리하는 귀한 고독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